우리가 계속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8장에서 10장은 메시아의 능력과 권세를 주제로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는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한 동시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몇몇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 따르는 사람의 자세와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세 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전부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the New Testament, the word Christian only appears three times. And in all other parts of the New Testament, all the authors of the New Testament, they say, we are disciples. So actually, disciple is a better word than a Christian, actually. And a Christian was the word that the believers or the disciples at Antioch Church got nicknamed because they were followers of Christ and they were extremely different from other people, other religious people or the Jews. So they call these people, the followers of Jesus, as Christians. But in the New Testament, all the authors and apostles, they keep calling themselves as disciples. 제자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제자라고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면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제자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둘 다 좋은 말이죠. Christian이라는 말은 in Christ 또는 of Christ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제자라는 말, disciple 혹은 follower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또는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쓰는지 간에 둘 다 참 귀한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follow me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8장 말씀에서 8장을 본 이유는요. 사실 8장에서는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잘못된 동기라고 할까요? 잘못된 자세를 지적하시고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Chapter 8, Jesus pointed out the wrong motives or wrong attitude to become his disciples. So he wanted to correct them. If you want to follow me, you must have this kind of attitude. What are they? 그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장에서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는가? 특별히 사도들을 부르실 때 왜 열두 사람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면서 공통점과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제자는 될 수 있는 사도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사도는 사도 신약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는 없지만 그 사도들도 모두 제자였고 그들이 처음에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중에 사도로 세우심을 받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자의 바른 자세, 혹은 자격, 혹은 태도, 목표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나는 도무지 예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곤란하게 되겠죠. 그러나 저런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특별히 뭐 위대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8장에서 두 종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In chapter 8, verse 18 through 22, there are two kinds. kinds of problems. Number one is actually a insincere or hasty attitude to follow Christ.
첫 번째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Wherever you go, I'll follow you.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I'm homeless. You want to follow me? Then you should be homeless as I am.
그런 얘기죠.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도다. 아, 충격적인 말씀이죠. 당시의 랍비들은 물론 다 순회하는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집이 없다. 단순히 여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이 땅에서는 집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집이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집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명예도 권세도 누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I'm homeless means if you follow me, you should give up everything. Fame, success, money. Because I'm not going to give that to you. Just follow me as a homeless disciple of a homeless master.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요.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안 따라왔으면 근심하고 갔다라고 썼을 것 같은데 그런 말도 없고 또 즉시 따랐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 마태가 아무런 카멘트 안 해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천국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서기관이 지금 어디 와 있는지, 거기 와 있는지 한번 우리가 뭐죠? 미생이 아니고
wanted 해가지고 the scribe who wanted to follow Jesus
한번 왜 찾아보면 그분이 거기 계시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급하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다. 혹은 동기가 잘못된 명예나 이런 것들을 원해서 따르려고 하지 않았는가. 즉 대가를 미리 계산하지 않고 희생치를 준비가 안 됐고 경솔하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제자들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전에는 베드로가 그랬고 이번에는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그는 아마도 주님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잡히셨고 매를 맞으셨는데 나도 여기에서 잡혀서 매를 맞고 심하게 죽을 만큼 맞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심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찬송이 어떤 내용이었으면 죄수들이 같이 도망가지 않고 심지어는 간수가 바울에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라고 물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와 찬송은 모든 듣는 간수들과 죄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과 같은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아마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감히 이 죄인이 감히 예수님과 같은 권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그래서 그는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1장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을 믿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그와 함께 권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라는 놀라운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각오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부와 명예를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걸 다 버리고 거짓말하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뜻밖의 대량적인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는 그러한 고난에 들어가서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없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는 은혜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이 때로는 나에게 시련을 주시더라도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각오로 서고 있는가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반은 크리스찬들일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아무리 적어도 30%는 크리스찬들일 텐데요. 우리의 노라고 하지 못하고 내가 여기에서 노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보는 손해 때문에 노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기 있게 때로는 욕을 먹으면서도 미투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손해보더라도 정의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밝혀야 되겠다. 라고 용감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 바꾸지 못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죠.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우나 새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여우나 새가 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그 고난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We need to re-examine now. Am I ready to participate or share in the suffering of our Lord Jesus Christ? Or do I seek Jesus only to be successful, famous, rich, and comfortable? He has given us grace not only to believe, but also to participate in His suffering. Philippians 1:29. 주인의 고난에, 스승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각오를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팁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꼭 부자가 되게 하신다는 뜻은 아닐지 몰라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목을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직업이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가 나타납니다. 21절 이하에 보시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서기관과 대화하시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이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쳐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할 때 이 제자는 용기 있게 얘기하죠.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답을 하십니다. 22절에 가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참 이거는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소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포인트는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제사나 행위나 외식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놔두고도 너희가 부모를 위해서 드려야 할 재물을 성전에 드렸다고 고르반이라고 해놓고 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이 전에 드린 것도 아닙니다. 드릴 거라고만 얘기해놓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심하게 책망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마다 그거 가서 처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드려야 되지만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만일 대답을 했다면 그러지 말고 빨리 갔다 와봐. 그렇게 대답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잘못된 태도를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헌신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된 순위에 놓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더 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처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된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로 가족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들로서 어머니에 대한 도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장 극단적인 핑계가 나온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장례 지내고 와야 되겠습니다. 예,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만 개인적인 일이 생기면 이거 하고 오겠습니다, 저거 하고 오겠습니다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을 하셨죠. 그 사람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마태가 또 적지 않았어요. 상당히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따랐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예수님 명령을 하셨거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앞에서는 그 말씀 안 하셨잖아요. 인자는 머리들 보셨보다. 어떡할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따라갔을 가능성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찾아봐야 될 분이 두 명이 더 생겼는데요. 마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8장에. 그리고 9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뭡니까? 바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읽다가 이게 좀 웃긴다. 딴 사람 얘기 좀 적지 왜 자기 얘기를 적었나. 예, 근데 마태가 무슨 자기 자랑하려고 적은 게 아니죠. 9장으로 가면 Now he is writing about himself, not about himself, about Jesus calling himself. 마태를 부르는 내용을 기록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Sitting in his office. Jesus saw that he was working in his own booth, his office.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것과 마태를 부르신 것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가? 특별히 사도들을 부르셨는데요. 그 12명 중에 5사람을 부르신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사람은 어부였는데 그물을 고치거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부르셨고, 마태는 자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나요?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지금 앞에서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급하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반대로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보면은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He warned against hastiness without counting the cost and then reluctance. He was unwilling to follow Jesus because of his private matters. And balancing these two acts, these two issues, and the fact that Jesus called Matthew while he was working in his office, I think we can draw one conclusion. Jesus wants consistency, balanced attitude. 한번 따르면 예수님을 꾸준히 따를 사람, 변덕을 부리지 않을 사람을 예수님은 보신 것 같아요. Consistency라는 말은 성경에는 faithfulnes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faithfulness, 충성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consistency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업앤다운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한번 따르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그 뜻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 네 사람을 부르셨고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실 때 어땠습니까?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잊어버려서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은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불려갔는데 제일 막내라서 쫄병이라서 혼자 나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불러오라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두 사람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두 사람 다 아버지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일관성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부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퀄리티가 무엇일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a man after my own heart.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약시대에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사사들을 세우실 때 보면 물론 사사들은 문제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꾸준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그러한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세리는 유대를 배신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그렇죠? 자신들을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곧 죄인과 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다고 되어 있고 11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다투시느냐 이것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요. 세리는 곧 죄인들이라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말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세리를 그들은 죄인으로 취급했고 그들을 멸시하고 왕따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로마의 법을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마태를 부르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부들을 부른 거는 그래도 그럴듯한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봐주겠는데 어떻게 세리를 부르시나 유대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죄인인데 매국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직업을 보신 것이 아니죠.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즉시 따랐죠. When he said to Matthew, follow me, he immediately followed. Why? 그가 비록 세리였지만 아마도 그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경건했는지는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를 보면 이 마태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모든 유다의 자손들을 잘 외우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물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다 적게 하셨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그러나 저는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것은 그가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와 메시아의 예언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마태에게서 그의 직업이 무엇이냐를 보신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신 것이죠. 그렇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는요. 그냥 지나가시다가 저기 마태가 있나 이렇게 보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할 때에는요. 새벽 기도 전 말씀드렸죠.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다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영어식으로 he saw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he beheld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he intently looked at the person and looking into his heart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병자를 보시고 앉은뱅이를 보시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지나가다가 보였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태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라는 것은 이 마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의 신앙을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직업과 상관없이 그냥 한마디 하신 거죠. 나를 따라.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설명을 했어요. 물론 어부에게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에게는 아주 심플합니다. Just follow me. 그가 즉시 일어나서 따랐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소문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예수님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예수라는 인물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내가 세리였기 때문에 가까이 나가지는 못했겠지만 저분이 혹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압니다.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항상 뒤에서 이렇게 숨어 다니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멀리서 바라보다가 또 키가 작았다 그랬는데 어쨌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마태도 아마 멀리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다 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절대로 나를 안 부르실 줄 알았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어떤 유대인들도 어떤 납비도 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나를 오라 그러느냐. 예, 그때 뭐 세리라는 잡이 문제겠어요. 내가 1년 달러 벌고 있는데 이거 갈까 말까. 예수님 조금만 더요. 1년만 더. 제가 연금 탈 때까지만 좀 은퇴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겠습니까? 아마 마태가 이 앞에 사람들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마 미리 마태는 그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즉시로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나 주님이 나를 부르실까? 그는 기쁨으로 자기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세리 친구들이 그렇죠?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도 가보자. 그 집에 가면 왜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소문을 들은 그들은 아니야. 그 예수라면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을 것이다. 가자. 그래서 찾아가서 같이 앉았다라는 기록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기분 나빴던 사람들이 있죠.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몹시 기분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나?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대답을 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요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입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의사를 안 찾아가지 않느냐. 아파야 가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절대로 우리는 구원이 필요 없다. 우리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이 세리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자신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그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는가.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사람이고 그러나 자기의 그 귀한 잡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심각한 고민이 생기죠. 또 예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모든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따라가야 되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두 사도로 절대로 부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님이 베드로나 바울처럼 부르시면 딱 따라갈 텐데.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건 착각입니다. 지금은 그 시대가 지났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같은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는가. 제자로서의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급하지, 경솔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는 신실한 사람, 일정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따르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마태와 같은 사람을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 가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세우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2절부터 보면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서 이제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중에 열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자, 제자와 사도는 좀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열두 사도를 세우시는 조건을, 세우시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마태복음 10장보다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아실 텐데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사람을 사도로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는 권세를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Jesus called, he ordained the 12 in order to be with them and to send. 자, 그 다음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들은요. 보내사에 딸려있는 문장입니다. Jesus called the 12 for two reasons. Number one, to be with him. Number two, and then send to do the ministry. 우리는 보통 12사도 그러면 뭐를 했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자기와 함께 생활을 하도록 교제하고 배우고 닮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무엇이겠습니까? What is our first duty as a disciple? It is to be with him, to have fellowship with him, to learn from him, and to become like him.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도 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Sending, mission is secondary. The primary purpose of Jesus calling the disciples is to be with him, fellowship with him.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겠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신다고요?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They never were with him.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거는 코믹하기도 하고 시니컬한 표현이에요. I never knew you.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안 만났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가 나더러 주여주여 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반드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까? 이건 제가 금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주제이긴 한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가 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No matter how hard we might try, we cannot do anything apart from him without being with him, without having fellowship with him. 이것은 아주 중요한 조건이자 경고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2사람을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왜 12사람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할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기뻐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겠죠.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 중에는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독립당원도 있었죠.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가룟유다도 있었습니다. 왜 가룟유다를 뽑으셨을까는 예수님 오셔야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신 것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할 것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후에는 그들을 다 보내셔서, 그렇죠? 그들이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까지는 좀 별 볼 일 없었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천막 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봅시다. 유행가 가수도 아니고요. 초원이 왜 텐트를 치자 뭐 이런 얘기나 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베세다 집에 잡혀가시니까 나는 도무지 그를 모른다 하고 막 맹세를 하죠.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그리고 성령을 만난 사도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이 주님과 함께 보냈던 시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떠나실 때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있었겠지만 주님이 떠나신 후에는 그리고 성령이 오신 후에는 이 사도들만큼 폭발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팔로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지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것, 그 퀄리티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예배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겸손하다는 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Teachable heart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에게 강요하지 않고 물론 한두 번 실수를 하죠. 베드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을 하셨죠. 한두 번 실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따르면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주장을 예수님에게 강요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던 메시아관을 성경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붙여나갔던 사람들입니다. They were teachable. They were ready to learn and correct themselves. They were ready to reform themselves. 제자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요.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바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지금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1%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바뀌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바뀔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건데요. 그것은 배우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그분의 말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의 세상적인 직업이나 심지어는 목회자로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생각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We tend to insist on our own will against God's will. 그러나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는 너희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행하지 아니하니. 배우고 변화되는 사람은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야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부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목표를 정하고 그 계획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기는 계획 다시 나옵니다. 자, 내가 이번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고 성경이 제시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리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한번 세워보세요. 그리고 한번 측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가면 과연 내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사랑이 있어서 변화되어 성숙해졌는가?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들 이 희락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들으면서도 잘 웃지도 않으시고 막 그러는데 네, 기쁨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저는 옛날에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요즘 좀 많이 얼굴이 기뻐졌죠. 아니면 사람이 비웃는 것 같아요. 화평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홉 가지를 가지고 한번 점수를 매기로. 내가 지금은 뭐 10점, 15점인데 아, 금년 말에는 한 20점은 돼야 되겠다.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 성부영신 예배할 때 그 차트를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1점이라도 내가 증가했느냐 아니면 거꾸로 갔느냐. 여러분 그런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를 제가 암송하기 시작하면 대학교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해마다 동구의 신념에 따라가면 내가 이 아홉 가지 영역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과 저는 앞부분에 많이 걸립니다. 뒷부분은 좀 잘하는데 오래 참은 거 뭐 이런 건 잘하는데 앞부분에도 많이 걸립니다. 여전히 앞부분은 점수가 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것인가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To all those who love God, who called according to His will, everything will work for the good. 우리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뜻은 그냥 우리가 뭐 이거저거 하다가 앞으로 부딪히고 뒤로 부딪혀도 다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바로 29절에 설명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Everything will work out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but God predestined us to be conformed to the likeness of His Son.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그 선은 29절에 의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런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Continues to mold us to become like Him. 예수님은 여전히 포기장이십니다. He's a potter. And He molds us and He forms us as a pottery to become or into the likeness of His Son.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한 세 가지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들을 닮아가도록 부르십니다. 성화를 위해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통 섬김을 위한, 사역을 위한 부르심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게 하시는데요. 실제로 그것은 섬기는 것보다 주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다 라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He called us to have fellowship with his son. 하나님 우리 부르신 중요한 목적은 그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제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So we see his glory with unveiled face. And then we will transform into his likeness.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From glory to glory.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By the Spirit of the Lord.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주의 영광을 보매. 굉장히 그 출애굽기를 모세와 연관해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좀 많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하면 We meet with Jesus face to face. Now, not like Moses, not like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 얼굴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face to face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봤지만 죽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하고 야곱도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한 다음에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Face of God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도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브니엘이라는 뜻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게 고린도서 3장 18절입니다. 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Face to Face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럼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통해서 리플렉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이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인해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쉽게 정리를 하면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성도들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거를 요셉이 증명했는데요. 보디발이 그랬고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특별히 보디발이 그랬죠.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보디발은 여러 번 요셉에게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말을 여러 번 듣죠. 왕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들이 다니엘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숨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셨느냐.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glory라고 말씀드렸습니다. Glory is presence of God.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았고 요셉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세 명 건지지 않았냐? 그때 왜 네 명이 있냐? 아마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 있던 주님의 형상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이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제2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풀무불 안에 들어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느부갓네살만 볼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에 이르니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항상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망설이는 것인가요? 양쪽 극단의 스펙트럼 사이에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무조건 따르는 경솔함이냐? 아니면 따르고 싶은데 뭐 처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계속 망설이는, 주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마태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더 이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전공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외는, 예, 목사 같은 사람들은 그 예외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99.9%의 성도들은 자기의 커리어나 자기의 전공이나 직업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생각을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는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The best blessing is God with us.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한번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할 때 어떤 자세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경솔하거나 주저하는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된 자세로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저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만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며 축복이 되는 삶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